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2016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기뻐하시는지, 또 2016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소망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부르셔서 그들을 3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참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 가운데는 마태는 세리였었고 누가는 의사고 또 그 외에 많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이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정말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진짜 고기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하던 그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정말 우리 인간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건물을 짓는 거나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거나 가장 진짜 어렵고 불가능하다시피 한 것이 사람을 진짜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도 경험을 했지요. 저도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제 주위 사람들이 저를 이야기하고 또 가장 가까운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아버지가 저에게 너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난 네 말 못 믿어. 진짜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참 하셨거든요. 콩으로 메주를 쓰면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만큼 부모님이 저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저에게 기대를 많이 걸어서 저에게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제가 자라가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하셨는지, 그 다음에 제 막내 동생인 김종수 목사에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말은 나아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아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서울로. 그래서 일찍 아버지가 동생을 유학을 보냈어요. 뭔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늘 저도 어릴 때 이제 동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를 해봐도 동생이 먼저 태어났지만 저보다 낫다는 마음이 자주자주 들었어요. 또 동생도 저를 뭐 노골적으로 무시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구원받고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저를 무진장 무시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이고, 저게 형이라고.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참 동생 노릇을 한다고.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또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부모님이 제가 변한 걸 보고 저를 믿고 또 가족들도 저를 참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참 복음만에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들은 서로 모시려고 싸우거든요. 지난번에 형이 모셨으니까 이제 내가 모셔야 된다고 하고, 여동생은 여동생이니까 대덕에 있는 내가 모셔야 한다고.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서만 그렇게 가능하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똑같은 어부 출신이라도 어부 중에도 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은 칭이 있죠. 그 중에 베드로는 가장 잘난 척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주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내가 최고가 될 거야.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은 바로 가장 가까이서 나는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야. 그렇게 자주자주 각오하고 이 결심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늘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비교를 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 잘 빠집니까? 우월감 속에 잘 빠지죠. 근데 뭔가 동생이나 형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 빠집니까?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그러나 우월감도 마음의 병이고 열등감도 마음의 병이거든요. 자,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늘 형제 자매들이 시험 들고 그런 거 보면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늘 비교하는 의식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성교학교회를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 제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비교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면은 마치 내가 저 사역자보다 난 것처럼 참 느껴지고, 또 다른 사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면은 말 안 하지만 스스로 내 마음에 주눅이 들고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을까? 정말 내가 보는 나,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점수를 주면은 후하게 줍니까? 박하게 줍니까? 거울 앞에서도 딱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만하면 그래도 좀 인물이 안 좋겠나. 저도 오기 전에 빗질도 여러 번 하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예, 화장까지는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하여간 최대한 이렇게 넥타이가 똑바른가 안 똑바른가 자주 뒤다봤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주면 어떻게 줍니까? 후하게 줍니까? 아주 박하게 주지요. 근데 내가 보는 나,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내 자신을,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나를 잘 알아. 근데 우리의 눈은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도 남을 보는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정말 내 자신을 대해서 너무너무 참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쭉 들어보면은 제 점수를 그렇게 후하게 주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나를 보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정확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나를 알려면은 누구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보는 내가 정확한 나예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참 살기 때문에 우월감 속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기도 하고, 때때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가 자주 상합니까? 자존심이 참 상하지요. 특히 부부 사이에 늘 싸울 때 보면 뭐가 주 싸웁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싸우지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뭐 개도 안 먹는 것이 자존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남은 이제 자존심 이거 하나 못 세우면 내가 무슨 맛으로 살아?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실제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걸 보배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가 꺾이고 내려지면, 하나님은 종종 성경 속에서 자존심 높은 사람들을 팍팍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고 문드러뜨려버리라고요. 나아만 장군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왕도 나를 존경하는데, 왕도 나를 의지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 종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장 정말 존귀하게 여기 있는 그 자존심을 문드러뜨려서 요단강에 일곱 번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정말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아지라고. 왜? 그동안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 교만이 뭡니까? 죄잖아요. 자, 죄사함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인 사람들, 참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싫어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서로서로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강하게 나타난 것을 참 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제 내가 로마의 군병에 잡히고 십자가에 죽게 되면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유독 자기를 더 세우기를 원하는 강한 마음을 가진 베드로가 한마디 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는 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 수 있지만은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정말 이 생명을 내걸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를 세우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참 부인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1994년 11월 한국을 떠나 아프리카 케냐로 갔을 때 내 마음에 내 혼자 각오한 것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각오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자.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자 하고 마음에 각오를 했는데 뼈 묻었습니까? 못 묻었습니까? 못 묻고 이렇게 다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20주년 케냐 기념 그 집회 때 작년 재작년에 12월에 케냐에를 갔어요. 케냐의 형제 자매들이 막 붙들더라고요. 여기가 좋습니다. 돌아오세요 하는데 솔직히 케냐 있기 싫더라고요. 조그만 우리 시흥교회가 훨씬 좋지. 산자냐 있을 때는 늘 케냐에 갈 때마다 나이로비 교회를 보면 부러웠거든요. 언제 탄자니아는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짓고 이렇게 큰 가마솥도 있고 이런데 언제나 이렇게 될까? 그런데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하던 나이로비가 왜 이렇게 더러운지. 내가 18년을 어떻게 이 음식을 먹고 여기서 살았지? 많은 생각이 참 되어지더라고요. 내 육신은 싫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와 돌아와 하는데 아, 나 싫어 싫어. 나 한국이 참 좋아. 그 육신의 소리가 참 마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제가 탄자니아를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 김 목사, 자네는 완전히 빈 깡통이야. 아멘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제가 79년도 구원받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이 배우고 그거 가지고 이제까지 쓰고 살았는데 아니 빈 깡통이라니. 목사님 말씀을 하셔도 하셔도 좀 너무 심하게 하신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와 보소 말씀을 듣고 보고 하니까 진짜 빈 깡통이더라고요. 한 번은 오영신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시흥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와이에 있으면서 무전 전도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그 간증을 참 하고 한 번은 목사님한테 가서 또 막 하나님이 이런 이런 일을 하셨다고 간증을 하니까 박 목사님이 이야기 들어봐. 자네 모습이 꼭 뭔지 알아? 빈깡통에 콩알 3개 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깡통에 콩알이 들었으니까 용각 사는 소리가 없지만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한편 부러운 거예요. 오용신 목사, 그래도 자네는 콩알 3개나 들었지. 나는 콩알 한 개도 없단다. 빈깡통이라고 말씀하신다.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를 정말 싫어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열왕기 하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그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하셨던 수없이 많은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요? 오직, 중요한 것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그렇게 너희들을 이끌고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게 오직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어떤 애모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도 아니고 키가 작으냐 크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실제 사도 행전을 보면은 예형적으로는 사도들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지만 그 사도 행전 제자들 속에서 일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성령이었죠. 성령. 이름은 베드로고 이름은 바나바고 이름은 사도 바울이었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들 마음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정말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었었고 정말 옛날에 누가가 아니었었고 요한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하신 그 일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는 성령이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보는 눈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의지하고 믿지 아니하는 모습을 참 보게 되어지거든. 지난 차수에 우리 서진기 목사님하고 앉아서 잠깐 이렇게 간증을 참 나눴어요. 서 목사님이 김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울산에서 목사님 개척을 할 때 그때 참 성령이 힘있게 참 일하셨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아내가 구원을 받으면 남편이 구원받고 또 남편 구원받으면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가정들이 교회 안에 참 세워졌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울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성교학교를 나왔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1년 동안 성교학교에서 배운 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그때 창세기 12장까지 마치니까 1년 지나가더라. 이제 지역교회 가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교학교를 해. 진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틈만 나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아는 것이 없으니까 복음밖에 아는 것이 없으니까 만나면은 사람들마다 인사하고 나서 당신 죄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 죄 없다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다 죄 있다 그러죠. 아 그럼 죄 있다 그러면은 아 여기 죄가 사해지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단순하게 복음을 바로바로 전하니까 구원을 받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경험도 하고 성경의 지식이 점점 늘어나니까 단순하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이 사람은 창조론을 믿는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 상대방의 복음을 전해서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묻고 알고 하다 보면은 또 그거 설명해 주다 보면은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나중에 보면 또 복음을 못 전하고 정말 내 지혜와 내 감각으로 복음을 참 전하려고 했던 참 모습들이 참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험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그 지식을 동원을 해서 그 영혼을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를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환경이나 건강이나 그런 부분도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가장 제가 말 못하는 것은 그렇게 진지하게 오랜 시간을 교제를 하는데도 내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러지? 아직 왜 술을 못 끊지? 아직 왜 담배를 피우지? 왜 거짓말을 하지? 자꾸 행위적인 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복음을 전해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내 마음에 아,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복음을 전하는 법에 부분에 내가 계속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영혼들이 와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복음 전해. 내 아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진짜 변하고 확신을 하고 그러는데 나를 통해서는 교제를 해도 단기들을 교제를 해도 별로 변하는 것 같지가 않고 말만 많지.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안 쓰시려고 하는 건가, 나를 버린 건가, 별별 많은 생각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참 괴로움이 참 되었었거든요. 이번 신년사에 목사님이 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참 보면서 아 그렇다, 내가 사단에게 참 속고 있었구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근데 나는 늘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피하고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을 참 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2016년에 정말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에 참 선물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차수에 그 굿뉴스코 나갈 대륙별 교사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정말 그들이 1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일생에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정말 이 학생들에게 일생에 달려있는 기간인데 그래도 이들이 구원 안 하는 분명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보충반을 맡아서 그 학생들을 쭉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몇몇 학생하고 교제를 해. 첫 번째 학생은 성경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성경만 보면 자기 노이로제에 걸린 증상이 나타난대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크리스찬 학교를 다녔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막 혐오감이 생긴다고 성경 안 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경 안 피고 어떻게 성경 말씀 이야기하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같이 하나님 정말 이 학생도 뭔가 변화를 받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굿뉴스코에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 이 학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제가 어떻게 이 학생을 바꿉니까?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이 학생이 복음을 듣고 아 목사님 제가 13번째 교제했습니다 그랬던 학생이 마음에 막 감사하면서 아 바로 이거였네요, 성경책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 완전 방언이잖아요. 성경만 보면은 막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난 학생이 성경책을 사고 싶다고 하는데 그 제가 한 권 사줬어요. 또 두 번째 학생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불신이 얼마나 많은지 막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다 들으려면은 끝도 없겠더라고요. 알겠다고 하면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저에게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또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목사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참 바꾸더라고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전에는 늘 그렇게 했어요.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또 이야기해주면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을 해주고 또 이야기하면 그걸 설명을 해주려고 했어요. 왜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 마음에 임하면 그 불신이 없어지겠다. 왜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한 학생은 대륙별 훈련에 와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여기 계속 참석하다가 마지막 날 온 거예요. 그 학생은 이 성경에 있는 창조론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거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대로.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학생이 목사님 이제까지 늘 교회를 나오고 제가 성경을 보면 뭔가 내 마음에 뭐 한꺼풀이 꽉 끼어있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목사님 이 복음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것이 싹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차에서도 목사님 오시지요? 예, 옵니다. 아, 그때 목사님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월요일에는 탄자니아에서 온 연세대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식당에 갔다가 검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정말 얼굴이 흰 사람보다도 검은 사람이 더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지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까 탄자니아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키스 하일리가 막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스와일리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아, 18년 동안 살았다고. 그래요. 그 말에 그냥 스와일리 하는 말에 마음 팍 열더라고요. 그 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시간 나십니까? 아, 온다면 시간을 내야지요. 난 항상 시간이 있다고. 그 학생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고 하면서 그 학생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모슬렘 가정이었었습니다. 근데 모슬렘을 믿어도 제 삶에 변화가 없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의논을 해서 기독교로 전향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어봐도 뭐 모슬렘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면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예,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름이 무사예요. 모세. 모세를 스와일리로는 무사라 그러거든요. 예, 무사. 이슬람을 믿을 때도 마음에 죄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 있었지요. 그러면 기독교로 바꿨을 때도 죄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 있었지요. 모슬렘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무슨 기도합니까? 예, 오늘 지은 죄들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복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그럼 기독교 다닐 때도 마음에 죄 있어요? 없어요? 아, 예수님 앞에 늘 죄 용서해달라고 하죠.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고. 아, 지금도 죄가 있다고. 확실히 죄인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비밀이 있다고. 어떻게 이 죄가 사해지는, 그걸 듣고 싶으냐. 아, 이거 듣고 싶지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복음 전해서. 이 무사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삼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더 인생에 대해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제 의롭게 되었네요. 내가 의인이 됐네요. 왜 그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죄인의 기도는 진짜 안 듣는군요.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네요. 아멘. 다음에 다른 친구들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옷 데려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얼마든지 데려오라고. 탄자니아에 가 있는 한국 사람보다도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더라. 정말 이 복음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의 말 잘하는 거, 그들이 똑똑한 거,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보혜사 성령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어디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3년 동안 참말 증거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큰 역사를 보고도 또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지난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시겠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을 하고, 지난번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거를 기억시키려고 하는데 또 그때마다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잊어버릴지라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그동안 내가 하신 무수히 많은 하늘의 그 신령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에게 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저 제자보다 낫지, 나는 이런, 내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거 베드로가 똑똑하고 잘나서 아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자기가 그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기억시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도 아프리카에 18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씩 목사님이 오시면은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는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역자는 너무 소중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해도 난 너희들하고 바꿀 수가 없어. 그 이야기 들으면은 아멘. 아, 정말 우리는 다이아몬드도 더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는 목사님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고 하셔놓고 이젠 또 우리가 내가 마귀 종이 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책망을 하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니까 막 나가라 그래요. 나가야 하는 건가? 순종을 하라고 했으니까 또 순종을 나가야 되는 건가? 또 나가면 또 아니라고 또 나가서 안 돼야 돼. 마음을 모르니까 말만 소리를 참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의미가 왜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지 조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육이라는 이 자체에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육신 자체가 뭐예요? 마귀 덩어리잖아요. 정말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 생각 항상 악한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에게는 선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시흥에서 그 카운셀러 대학이라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를 다녔어요. 공부를 마치고 시험을 보는데 검사를 하더라고요. 뭐가 제일 높으냐 하면 L자가 제일 높은 거예요, 제가. 대체 이게 L자가 뭔가 하고 기대를 잔뜩 걸었죠. 근데 그 교수님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L자가 높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게 제가 확 손들었죠. 왜 최고로 점수가 좋아가지고 탁 손들었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아주 협오합니다. 제가 목사인 거 다 알거든요. 아니 왜 또 저런 말을 하지? 혹시 기절하지 마십시오. 그 L자는 라이어입니다. 아이고 뭐라고요? 라이어. 라이어가 뭐예요?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때 막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다 목사인 줄 알고 있는데 나보고 내가 거짓말쟁이라구나.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거짓말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안 믿으니까 그 교수가 거짓말쟁이라고 세상이 또 가르쳐 주더라고. 두 번째로 높은 게 또 뭐냐면 에치자가 높은 거예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래도 에치자는 좋은 거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하이퍼크리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이퍼크리트가 뭡니까? 위선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자, 성경에 우리를 위선자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위선자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내가 복음 전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써먹으면서 진짜 내가 거짓말장이고 내가 위선자라고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평상시에 나는 거짓말장이야. 나는 항상 악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당신 악합니다. 그러면 노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겠어요? 아멘! 당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야. 당신이 나를 보고 점수를 주는 것보다 말씀에 나는 0점이야, 0점. 그래도 당신이 나 30점 주지. 나는 70점 주는데 당신이 30점 줘서 고맙다. 아직 다 나를 몰라서 그래. 아, 하나님 앞에 난 0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다른 사람이 30점 주는 것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난 0점이야, 0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말씀에서. 뭔가 내가 기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점수를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 그걸 깎아내리니까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성령의 음성에 쫓아가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육신에 머물러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2016년도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의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2016년 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멘. 저도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개인적으로 2016년 1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하나하나 정말 그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이번에 새 그 노트에, 2016년 노트에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예, 기도 제목 적어두고 하나하나 기도해보세요. 복음 전할 내 주위의 친척들, 친구들 적어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는 거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을 하기 전에 네 가지 장소로 이동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장소가 뭐냐면 길갈이라는 장소거든요. 길갈. 길갈이라는 장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할지니라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끝난 장소,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여기 머물지 아니하고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이 정말 하란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그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 그 장소를 가리켜서 이것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라 베델이라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배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당신의 혼을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여기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바로 여리고라는 장소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여리고라는 도시는 가장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리고 스타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여리고를 향해서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그렇게 바랐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장소가 어딥니까? 강남. 그래서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무슨 스타일로? 여리고 스타일로 살고 싶다는 거죠. 사람들은 문명을 좋아해야 하나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참 편하면 편할수록 그걸 정말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머물고 싶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는 요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요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한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기회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막 높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내려가고 싶습니까? 올라가고 싶습니까? 자꾸 올라가고 나를 세우고 싶잖아요. 왜? 사단의 음성에 이끌리니까 자꾸 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 시험이 듭니까? 나를 안 세워지니까 시험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뭘 세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오랫동안 내 육신에 머물러서 정말 타락한 삶을 참 살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참 피하는 내 모습을 참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새해에 이런 놀라운 약속의 선물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새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